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시간으로 오늘 아침 아베 총리와 1시간가량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 중대하고 점증하는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증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추가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향상시키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통한 미사일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미군 당국자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은 이날 알래스카주 태평양 우주발사기지에서 미 공군의 C-17 수송기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주 코디악에 배치된 사드 체계가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으며 이번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실험은 미국이 진화하는 위협보다 앞서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755명 감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TV 방송과 회견에서 러시아 정부가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지금은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27일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 제재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도발 성향을 확인한 조치라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발트 지역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공격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에스토니아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러시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력으로 국제적인 국경을 다시 그리고 주권국가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며 유럽의 자유국가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발트의 국가들이나 다른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무력과 위협, 협박 혹은 악의적인 영향력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군이 어제 건군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네이멍구 주루어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열린 열병식에 전투복을 입고 참석해 9개 작전군을 사열했습니다. 시 주석은 TV로 생중계된 열병식에서 중국군은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뒷받침할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이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접근해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 31A지와 지대함 미사일 둥펑 21D, H-6K 전폭기, 장거리 항공기 등 중국의 신형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재은의의 선거에 승리를 선언했지만 야권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선거에 800만 명 이상이 참가해 4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재은의의 선거가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연합은 유권자의 88%가 기권했다며 선거 결과 인정을 거부하면서 오늘 추가로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투표 과정에서 재은의의 선거 출마자 한 명과 야당 정치인 등 모두 10명이 숨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대화할 시간이 지났다며 중국이 중대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입니다. 서해 북부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높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 전화통화에서 합의한 대응 방안입니다. 대화에 대한 언급 없이 압박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북한의 2차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방관적 자세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를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이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를 약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을 더욱 박탈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29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 중국은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유럽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기자들에게 중국이 압박을 더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China should do more.
중국이 대북 압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북한과 이란 등 불량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가 독특하고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두 나라의 미온적 대응 자세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두 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책임을 갖고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란 겁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30일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고 강조한 건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기류를 대표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들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성을 계속 보이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독자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였던 최대 압박과 개입, 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 뼈대였던 압박과 대화, 억제 가운데 대화 목소리는 당분간 입지가 매우 적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직 관리들과 핵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사실상 과시한 만큼 강경한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중 관계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 관리들에게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새롭고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30일 키신저 전 장관이 특히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상황에 관한 미중 합의가 북한 문제에 물꼬를 트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란 완충 역할이 사라져 미군이 중국과 바로 국경을 마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중국에 북한 붕괴 뒤 주한미군을 대부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하며 사전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앞서 중국에 이미 여러 차례 북한 정권의 붕괴 뒤 시나리오와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이 일관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전 백악관에서 존 켈리 새 비서실장 임명식 뒤 강요 회의를 갖고 오후엔 틸러슨 국무장관과 별도로 만납니다. 북한 문제가 이 회동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비엔 뉴스 김영권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대화할 시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마침내 중대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못하는 안보리 결의는 채택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북한의 지난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오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CBS 방송은 전날 미 대표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대표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은 이미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이고 결의를 위반했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심각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추가 안보리 결의는 아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무 결의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독재자에게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만 보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마침내 중요한 단계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할 시간은 지났고 북한 정권이 세계 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끝났다며 중국은 그들이 행동해야 하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대북 압박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역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미 의원들이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대북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국제적인 위협이며 북한의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안보에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미 하원이 이번 주 초 북한 제재법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광범위한 대북 제재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위원장도 긴급 성명을 내고 북한의 공격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국제 제재에 저항하고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미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 정책을 완전히 이행하고 평양의 미치광이를 멈추게 할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미 서부 해안까지 도달 가능할지 모른다며 지금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비핵화보다 훨씬 낮은 단계인 핵동결을 목표로 대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카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 양원을 통과한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법을 곧바로 승인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또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카딘 의원은 특히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국가안보팀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B-1B 두 대가 어제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대북 무력 시위 비행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북한이 도발한 지 30여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어제 오전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한 B-1B 두 대는 제주 남방 해상을 통해 경기도 오산 상공에 진입한 뒤 서해 덕적도 상공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B-1B는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루어진 지난 5월 29일에도 한반도 상공에 출연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사드 발사대 6기 배치는 미한 간 협의를 거쳐서 판단할 예정이라며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드 추가 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루어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대한 추가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 도발에도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이 구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미사일을 지난 28일 또 발사한 데 대해 도발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 복원과 대화로 풀려는 입장을 담은 이른바 베를린 구상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이미 밝힌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이딴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동력을 크게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를린 구상 발표의 후속 조치로 한국 정부가 취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상호 비방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제안을 북한이 무시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도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에 보다 강경한 대응에 보조를 맞춰 독자 제재 강화 등 대북 응징에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비핵화와 남북대화라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지만 그러나 무게의 방점은 이제 비핵화와 응징 쪽으로 좀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강력한 어떤 징표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사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추가 배치 쪽으로 방향을 선화했다. 이런 점이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금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그러나 베를린 구상이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베를린 구상 자체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동력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베를린 구상이라는 게 단기간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내놓은 거라서 아직은 섣불리 뭐 베를린 구상이 이게 다 거의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너무 섣부른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전문가들은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도 비슷한 대형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단판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 중에서 북한은 북미 협상에서의 우선권을 쥐는 쪽으로 방점을 좀 강조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동안의 패턴을 봤을 때는 아마 내심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면 남북 대화는 재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설사 북한이 지금 당장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온다고 해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 조치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한국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국면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한편으론 도발을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론 미한 공조의 틈을 벌려놓으려는 선전공세를 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한국 정부라 해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냐 북한이냐 뭐 양자 택일에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제안이나 아니면 한국 정부를 좀 압박하는 뭐 그런 어떤 카드도 우리가 예상은 할 수가 있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간 30일 트위터 글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는 끝났다며 중국의 행동을 압박하면서 일본과 한국도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은 북한 핵과 미중 무역 문제를 연계해서 언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첸 커밍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중미 무역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같이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첸 부부장은 이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며 미국과의 무역관계가 좀 더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한 해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제 스포츠 대회는 남북한을 이어주는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북한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지난 30년에 걸친 남북한의 국제 무대 스포츠 교류를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에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기다리지도 말고, 그러나 그렇다고 또 반대로 비관하지도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에는 일본에서 하계올림픽이, 그리고 2022년에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이렇게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잇따라 열리는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강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막식 연설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도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are supporting athletes from the country.
북한 당국이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석했던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적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다. 정치 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이거 뭐 북남 체육 교류를 추구하고 뭐 물꼬를 푸고 하느냐.
남북한이 스포츠 교류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어 남북한은 1991년 3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 단일팀으로 참가했습니다. 당시 남한에서는 현정화, 북한에서는 리브니 선수가 단일팀을 이뤄 중국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우승하자 남북한 선수와 임원들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당시 북측 황건동 감독의 말입니다.
우리 코리아 팀이 합치면은 이 세상에 당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보이고 싶습니다.
남북한은 같은 해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해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은 이때가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 개막식 공동 입장으로 남북 체육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2000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남북한은 그해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한반도 깃발을 들고 공동 입장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남북한의 하나가 되는 모습을 전 세계 60억에 화신하고 있는 남북한 11만 8천 관중들 많은 박수로 하나가 된 코리아를
남북은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게임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도하 아시안게임,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까지 총 9차례 종합대회 개회식에서 공동 입장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2002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때 북한은 280여 명의 여성 응원단을 보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KBS 방송입니다.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기쁩니다. 기쁩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또 2005년 9월 인천 아시아 육상대회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북측 응원단의 일원으로 남한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직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대조를 이룬 건 2014년 10월에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당시 응원단 파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북한은 개막식을 2주 앞두고 대회 참가를 정격 선언합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폐막식 당일에 나왔습니다. 이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용의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 등 북한의 최고위 3인방이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최용의 비서의 목소리입니다.
통일 구호도 부르고 또 통일기도 다 이 흔들면서 응원을 하는 걸 보고 이 체육이 다시 말하면은 통일을 위한 데서 앞섰구나.
이처럼 스포츠는 지난 30년간 남북한을 이어주는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밀가루 수입은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1,500만 달러어치가 넘는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를 바탕으로 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상반기 351만 달러 상당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곡물별로는 쌀이 전체의 절반 정도인 724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밀가루와 옥수수, 전분 순이었습니다. 밀가루의 경우 총 391만 달러를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옥수수도 320만 달러를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쌀 수입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6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880만 달러 이상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5월 260만 달러 상당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월부터 5월 중국으로부터 630만 달러 상당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지난 한 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량이 더 많은 겁니다.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가뭄으로 이모작작물 수확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밀과 보리 6만 톤과 감자 25만 톤 등 총 31만 톤의 이모작작물을 수확했습니다. 44만 7천 톤을 수확했던 지난해에 비해 31% 감소한 규모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모작작물이 전체 곡물 수확량의 10%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가을 추수 전 춘궁기 동안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주민들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60세 이상 탈북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실버 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통일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향의 봄을 합창하고 있는 이분들은 노년층들로 구성된 탈북 합창 단원입니다. 탈북 동포회의 60세 이상 여성 노인들로 구성된 이 실버 합창단은 문화 활동을 통해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실버 합창단 한금복 단장입니다.
우리 어르신 분들로 이렇게 다 조직됐잖아요. 60세 이상부터 이분들의 연령상 볼 때 뭔가 잠재력을 발휘해서 뭔가 하나 취미에 맞게 뭐 조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끝에 제 아이디어가 예 합창단을 꾸리게 됐어요. 그래서 합창단을 이렇게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실버 합창단으로 예, 꾸리게 됐습니다.
이 합창 연습을 위해서 먼 거리에 살면서도 연습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있는 단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음이 맞지 않고 서로가 다른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연습하면서 이제 하나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각 곳에서 서울 경기도에서도 오고 뭐 평택에서까지도 멀리에서 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하자니까 이렇게 선율이 맞지 않아서 음악적인 선율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율을 다 맞춰야 하나 된 목소리를 나와야 되잖아요. 엘토하고 소프라노 두 가지 목소리를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개별 지도를 있어요.
그만큼 단원들의 열정도 높고 합창단에 대한 애정도 넘칩니다. 무엇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과거로 열심히 연습에 임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거는 연세 있으시잖아요. 연세 있는데 가사를 보지 않고 이제 새로 배운 노래도 무조건 암송 내라 이렇게 하니까 하고자 하면 뭐 결심하는 못 해낼 일이 없잖아요. 그런 다짐 있으니까 이분들은 무조건 미치려면 다 암송내고 테스트 해보면요. 그 통과돼야만 돼요. 그럼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새로운 노래도 암송을 다 해서 보지 않고 무대에 섭니다. 그게 자랑스러워요.
단원들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러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합창단 연습에만 오면 나이를 잊어버린다는 한 단원의 이야기입니다.
호박도 핀 것 같다 하면서 칭찬해줬어요. 그래 정말 아이들처럼 그래도 그럴 땐 딱 아이들 된 것 같아. 그래 뭐든 너무 좋아서 야 우리 이쁘단다 야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나이를 다 잊어버리고 이 노래할 때만은 청년이 된 것 같고
이제는 합창단원을 찾는 무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또 무대에 올라갈 때는 보람과 희열도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정말 60보다 80세까지 정말 노인 단체인데 이렇게 노래를 참 잘 부르고 우리가 더 큰 무대 하려 한 데는 못 써봤지만 정말 추억에 남고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아요. 예.
아유, 공연할 때 기분이 아주 좋았죠. 내가 80세 고령에 무대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죠.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기뻤어요.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창단을 조직해 사비를 털어 운영할 만큼 이 단원들이 느끼는 성취감은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 합창단 연습을 통해서 고향 생각도 하고 서로 간의 정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우울증처럼 막 고향 생각하며 자꾸 울다 보니까 병이 나고 이러던 것이 이래 합창단에 오면 아, 수다도 떨고 그래 좋은 점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아지고 고향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모저모 모두 건강해진 것 같아.
80세 들어서서 이렇게 젊은 동생뿔 되는 분들하고 같이 따라다니면 이렇게 하니까 뭐 기쁜 일이죠. 뭐. 자녀들 다 북한에 다 있는데 계속 그런 거 생각하고 이거 치매 걸리기도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하고 즐겁게 보내니까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무화과 가수원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앞으로 황금복단장은 합창단을 더 발전시키고 정기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까지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더 음악적으로 더 발전시켜가지고요. 하나 된 목소리로 정기공연 1년에 3번 함으로써 또 전국 순회 공연하고 그 다음에 미주 공연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럽 공연 가자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에게 희망도 안겨주면서 더 잘해가지고 정말 유럽까지 여러 나라 뭐 파리, 독일, 뭐 영국 뭐 다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 가서 최선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합창단을 통해서 남한 생활의 정착과 또 마음의 안정까지 이룬 실버 탈북 합창 단원들은 앞으로도 통일을 위해서 음악 자원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러시아 정부가 미국 외교 인력 755명을 추방합니다. 지난주 미 상하원의 그 대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 통합 법안을 잇따라 가결시킨 데에 대한 보복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을 맞아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열병식에서 신무기들이 대거 선보였고요. 예. 또 존 켈리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조금 전에 신임 비서실장으로 공식 취임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러시아가 미국 외교 인력 수백 명을 한꺼번에 추방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방송사 합동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외교인력 대규모 추방 조치를 확인했는데요. 현재 천여 명의 미국 외교관과 관련 기술직 또 실무 요원들이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가운데 755명이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예.
추방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무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러시아 제재법 여기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도 통과된 제재안에 러시아 부분을 보면은요,
예.
석유,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예.
또 이들 회사들의 미국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거래 협력을 차단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안보 관련 기관 간의 교류도 금지했고요.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이 절차 또한 강화했습니다.
예. 미국 의회가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추진한 이유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요.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 뒤로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또 지난해에 그 해킹 등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런 움직임이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목요일 27일 미 상원 표결 당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불법이며 국제통상원칙과 규정을 훼손하는 거라고 제재안을 평가절하하고요.
예.
우리는 자제하고 참아왔지만 오만불손하고 야비한 행동을 한없이 참을 수는 없다면서 미국에 대해 대대적인 대응 조치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뭐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내에 있는 미국 외교 인력을 어떻게 이제 추방 조치하는 겁니까?
네, 미 상원 표결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 28일에요. 러시아 외무부가 자국 주재 미국 외교 인력 수를 오는 9월 1일까지 455명으로 줄이라고 미국에 통보하고요.
예.
러시아 내 미 대사관 소유 휴양시설과 물품 보관 설비 등을 다음 달 1일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외교 인력 감축과 관련 설비 운영 중단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가 진행되는데요.
예.
먼저 인력 감축 쪽을 보면은 455명으로 줄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통보하고요. 푸틴 대통령이 755명을 추방시킨다고 한 걸 보면
예.
현재 러시아에 있는 미국 외교 인력이 1,210명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지금의 인력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게 되죠.
네. 455명 이렇게 이제 숫자를 딱 규정을 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미국에 있는 러시아 외교 인력 수하고 맞추라는 건데요.
예.
지난해 말에 러시아 당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미 정보당국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바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가 이에 연루된 러시아 외교 인력 35명을 추방시키고요. 미국 내 러시아 대사관 소유 시설 두 곳의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예.
이후 미국에 남게 된 러시아의 외교 인력 수가 바로 455명인데요.
예.
러시아 측은 그동안 이에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의 전향적 조처를 기대하면서 이 보복 조처 실행을 미뤄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러시아의 바람과는 달리 추가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결국 보복을 단행한 걸로 당국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내 미국 외교시설 운영 중단은 이제 당장 이루어지는 그런 셈이네요.
네, 러시아에 있는 미국 외교공관이 크게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각각 한 곳씩 있는 총영사관
예.
이렇게 네 곳인데요. 이들 공관 산하 휴양시설과 장비, 물품 보관 설비 일부가 바로 1일, 내일 폐쇄됩니다.
예. 예,
폐쇄되는 미국 시설과 관련 자산은 러시아 당국에 압류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네, 러시아 측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어제 의회의 행동으로 평가하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관계 당국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수집, 논의 중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통합 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90주년 열병식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을 기념하는 이 건군절 90주년인데요. 이에 앞서 어제 1만 2천여 장병이 참가한 대규모 열병식이 이 네이멍구에 있는 주루허 합동전수훈련기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투복을 입고 나와서 사열했고요. 그동안 일반에 잘 공개되지 않았던 인민해방군 신규 편성 부대와 최신 무기들이 대거 예, 선보였습니다.
1만 2천 명이 참여했으면 정말 대규모 열병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이날 새로 선보인 부대와 무기들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중국군이 지난 1990년대 걸프전 이후에요. 현대 전장에서 탁월한 전투력을 선보인 미 해병대를 이 벤치마킹, 그러니까 그대로 본따서 배우는 작업을 최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예.
수년 동안의 증강 작업을 마친 중국판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 장병들이 이날 행렬에 선두에 섰습니다.
예.
이 육전대는 기존 두 개 특수여단 2만 명을 전환 배치한 데 더해서 6개 여단 한 10만 명 규모로 확대가 됐는데요.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확보한 첫 해외 군사기지 방호 임무에도 이 육전대가 투입되는 등 앞으로 인민해방군이 펼치는 주요 작전의 선봉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른바 로켓군 출범도 공식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열병식에서는요, 중국 국기와 공산당기보다 인민해방군기가 앞에 서면서 모든 행사에서 국기를 가장 앞세워야 한다는 국기법 위반 논란이 인터넷상에서 일기도 했는데요. 이 새로 선보인 인민해방군기는 기존 육해공 3군기가 아닌 최근 신설돼 자리 잡은 이 로켓군을 포함한 4군기로 바뀌었습니다.
예.
특히 그동안 중국군이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만 알려졌을 뿐 그 실체를 볼 수 없었던 최신 장비들이 대거 열병식에 나왔는데요.
예.
젠20 스텔스 전투기, 둥펑 31AG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로켓군의 상규미사일과 핵지대공 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이날 선보인 무기의 40%가량은 처음 공개된 겁니다.
예. 뭐 규모도 규모입니다만 이 밖에 여러 모습들이 과거 열병식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날짜가 주목되는데요. 근래 중국이 10월 1일 국경절에 열병식을 한 적은 있어도
예.
이 건군절엔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이 건군절의 일정을 맞춘 데다가 단순한 군사 행진이 아닌 대형 훈련장에서 이 워게임 형식을 도입한 것도 이전과 달랐고요.
예.
시진핑 주석이 전투복을 입고 사열한 것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 과거 중국의 대규모 열병식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인민복 차림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런 변화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가을 열릴 이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 시 주석의 실권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격 교체됐네요.
네, 존 켈리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조금 전에 신임 비서실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28일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트위터를 통해서 켈리 전 장관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켈리 신임 실장에 대해서 그동안 믿기 힘들 정도로 일을 잘해왔고 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다면서 비서실장 일을 매우 훌륭하게 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첫 비서실장이었던 라임스 프리버스 전 실장이 이제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리버스 전 실장이 지난 금요일 성명을 냈는데요. 대통령과 미국을 위해서 일한 건 생애 가장 큰 영광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감사를 표했고요.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프리버스 전 실장은 지난해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는데요.
예.
부동산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 주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백악관 비서실장을 교체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예, 프리버스 전 실장이 이날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했다면서 이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믹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체계 있고 통솔이 잘 되는 백악관이 되길 바란다라고 CNN 방송 역시 말을 했는데요.
예.
이 프리버스 전 실장은 사실 좀 느긋한 성격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 취임한 앤서니 스카라무치 백악관 공보부 국장과의 갈등도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이 됐는데요.
예.
지난 21일 사임을 발표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과 이 프리버스 전 실장은 이 스카라무치 국장이 백악관 참모진에 합류하는데 크게 반대한 걸로 알려졌고요.
예.
이 스카라무치 국장은 프리버스 전 실장에 대해서 정보 유출자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버스 실장이 물러나고 이제 켈리 신임 비서실장이 새롭게 자리를 맡게 됐는데 군인 출신이죠.
네, 올해 67살로요. 남부 사령관을 지낸 해병대 대장 출신인데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으로 또 군 내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발탁된 이후에 장벽 건설과 불법 이민자 추방, 비자 검색 과정 강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켈리 장관에 대해서 자신의 행정부의 진정한 스타라면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공석이 된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이제 선임도 곧 이루어지겠군요.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 신유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32도, 희천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9도, 용현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31도,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31도, 사리온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리고 평강 지역에는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9도, 풍산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6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서해 북부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7월 3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시간으로 오늘 아침 아베 총리와 1시간가량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의 중대하고 점증하는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증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추가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향상시키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통한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군 당국자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은 이날 알래스카주 태평양 우주 발사기지에서 미 공군의 C-17 수송기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주 코디악에 배치된 사드 체계가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으며 이번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실험은 미국이 진화하는 위협보다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브스 청장은 이번에 수집된 정보가 사드 무기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755명 감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TV 방송과 회견에서 러시아 정부가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지금은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27일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 제재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도발 성향을 확인한 조치라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오늘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해병대 대장 출신인 켈리 신임 비서실장은 집권 6개월을 맞은 트럼프 행정부의 질서를 회복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라인 스프리버스 비서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올해 67살인 켈리 장관을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켈리 신임 비서실장이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이민과의 싸움에서 강력한 자세를 보인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해병대 대장으로 재직 중 해병대 장교로 복무 중이던 막내 아들이 2010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중국군이 어제 건군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네이멍구 주루어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열린 열병식에 전투복을 입고 참석해 9개 작전군을 사열했습니다. 시 주석은 TV로 생중계된 열병식에서 중국군은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뒷받침할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이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접근해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둥펑 31H와 지대함 미사일 둥펑 21D, H6K 전폭기, 장거리 항공기 등 중국의 신형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재은의 선거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야권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선거에 800만 명 이상이 참가해 4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재은의 선거가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연합은 유권자의 88%가 기권했다며 선거 결과 인정을 거부하면서 오늘 추가로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